하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반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들어 말하되 정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따뜻합니다. 아침에 제가 날씨가 어떤가 해서 본당에 들어와서 한번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아침이 더 더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주 시원해요. 옛날에 제가 사업할 적에 출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겨울에 되면은 날 축구하니까 동남아 다녔는데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쪽 가면요 그때가 한창 덥습니다. 우리 여기 겨울이 거기는 한참 무더위 때고 우리 여름 되면 거기는 우기예요. 열대 몬순 지역이라 그냥 비가 쏟아집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주일날 돼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아서 갔더니 한국분들이 연합해서 모이는 연합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서목사님이라고 지금도 성은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이 홀란드 사람들이 거기서 지배할 적에 지은 홀란드식 성전인데 이게 더워놓으니까 이렇게 둥그랗게 지어놓고 사방으로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있으면 뭐예요? 얼마나 더운지. 예배를 보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땀이 줄줄 나시는데 그래도 잘하세요. 한국분들 별나가지고 그 더위에도 성가대는 성가대 가운 입고 성가 찬양해요. 여름이라고 조금 더우면은 그냥 에어컨 찾고 난리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더울 적에는 이렇게 땀 흘리라고 더위를 주신 거예요. 이게 여름에 여러분이 땀을 쭉 빼고 그렇게 해야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더위 피해서 시원한 데 찾아가고 겨울에는 플로리다 가고 그러면요 건강이 나쁘요. 오래 못 삽니다. 이열 치열. 여러분 이스라엘도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거기가 사막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비록 지중해에 좀 면해가지고 날씨가 약간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스라엘의 땅의 대부분은 거기 사막 기후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보면은 요르단 있고 요르단 저쪽 가면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여름 되면 말이에요. 사막의 열풍이 함신이라고 해가지고 50일간 부르닥칩니다. 함신하면은 아랍으로 50이란 말이에요. 50일간 그런 열풍이 부르닥치는데 그 열풍이 불면은 그나마 파릇파릇하게 싹 돋아났던 것들이요 타서 싹 없어져요. 그렇게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빌립이 바로 그 길을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터벅터벅 걸어와가지고 서둘러서 왔을 거예요. 성령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자로 가는 길이 여러분 이 지중해 쭉 그쪽에 옛날에 블레셋들이 five cities 그래서 펜타폴리스라고 해요. 다섯 개의 도시가 블레셋 도시가 그중에 가자가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때쯤은 가자가 이미 폐허화되고 거기 가는 길이 전부 사막이에요. 거기를 영문도 모르고 터벅터벅 갑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 참 별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집사하신 분의 일개 집사가 스데반이 죽고 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빌립의 말씀에 능력 있고 그 다음에 기사와 이적까지 빌립이 손을 얹는 것마다 다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았습니까? 빌립이 인기 절정의 부흥사가 됐습니다. 일개 집사가.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아 내가 가라는 대로 당장 떠나거라. 근데 빌립이란 사람이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해. 주의 사자가 빌립대로 일러 가르대.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나님, 아니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은 사마리아가 완전히 복음화되고 여기서 내가 사마리아 교회의 이 우두머리가 될 만한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빌립아 떠나라.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특히 항상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내가 비록 여기서 교회가 잘 돼가지고 수천 명이 들어오고 아주 사역이 한창 진행돼도 다성한 메라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떠나다면 즉시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항상 망하는 이유가 바로 욕을 못해요. 교회가 잘 돼서 자기의 능력 물론 열심히 해서 부흥하고 큰 교회가 돼서 재정적으로도 좋아지고 선교도 많이 하고 하면은 그 자리가 이제 자기 무덤이요. 죽어도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교주가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소위 교주라고 그러는데 예수 대신에 사람이 거기에 딱 앉아있으면 그게 다 교주예요. 그래서 제가 무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목회자들이 앉는 자리가 무덤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이라는 이 사역자를 사용하시는데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처음에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그냥 인기 절정에 빌립을 데려와서 이제 한 사람의 에티오피아 환관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후에 빌립이 가는데 사마리아로 돌아가지도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 길로 가사로 해서 아스돗으로 해서 쭉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방 도시들을 다 들르면서 엄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딱 이때부터 20년 후에 보면은 사도행전 21장 8절에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에 가이사라에 들러서 어디에 묵나 하면은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합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근데 그 딸들은 딸이 넷 있는데 전부 선지자예요. 빌립이란 사람. 사마리아에서의 그 인기 좋던 빌립이 그 인기 좋게 자기가 해놓은 그 밭을 복음의 밭을 다 일가놓고 사도들에게 딱 인계하고서 자기는 이제 엄지에서 20년간을 복음을 전합니다. 이름도 나타나지 않다가 사도행전 21장에 나타납니다. 이후에도 빌립에 대해서는 교회사에 큰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까지 가서 이렇게 엄지에서 딸들과 함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정말 영화로운 죽음을 맞았다고 말씀합니다. 빌립, 이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런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근본 자세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빌립 마음은 딱 맞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는데 저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결점을 찾아볼 데가 없어요. Perfect. 그러나 베드로나 바울처럼 교회사에 이름이 크게 남는 이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더 큰 면류관을 주실까요, 여러분? 저는 빌립이 천국 가면은 스데반과 함께 사실은 베드로나 열두 사도들 위에 면류관 쓰고 앉아있을 것 같아요. 빌립. 재밌는 게 아까 제가 21장 8절 읽었을 때 일곱 집사 중 하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전도자 빌립. 빌립은 두 가지 호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공적인 호칭은 집사. 그런데 또 호칭이 있어요. 전도자 빌립. 이건 누가 줬을까요, 이 호칭을? 교회에서 직분을 줘서 임명하는 직분이 있고 하나님이 친히 불러서 주신 직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교회에서 직분 준 거는 집사인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전도자요, 부흥사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내려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바울이 또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는데 베드로보다도 먼저 바울보다도 먼저 두 가지 사실을 먼저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 그래서 이방에 복음을 전한 선두주자입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에티오피아 환관 간다게의 환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아프리카 흑인 대륙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집트는 여러분 셈족이에요. 흑인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는 흑인이에요. 당시 에티오피아는 원래 누비아 왕국의 이 영토를 이어받아가지고 애굽 못지않게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흑인이에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까지는 그래도 어쩌면 봐줄 만한데 베드로나 바울의 눈에도 당시에 흑인에게 복음 전하라면 오 노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빌립, 하나님이 안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오케이. 유대인의 율법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최우선이니까 가서 복음 전해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흑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 그뿐 아니고 쭉 동해안 도시를 올라가면서 복음을 미리다 씨를 뿌리고 가이사라의 당시에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실은 가이사라 땅에 이미 빌립이 복음의 씨앗을 다 뿌려놔가지고 이런 고넬료 같은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앞서간 사람이요. 베드로 앞서가고 바울로 앞서가고 그러나 자신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은 채 겸손한 빌립, 순종의 일꾼 빌립, 이방의 복음을 전한 선구자예요. 대단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사람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큰 목회자들, 이름난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러분 이 땅에 이름 없이 평신도들이 도처에서 복음을 전해서, 사실은 이 땅에 복음 전파는 제가 보건대 그래 평신도에게 달려있어요. 빌립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수히 나타나야 돼요. 조금 뭐 좀 알면은 그저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고개 빠쭉 들고서 폰만 잡으려고 그러고 선교사라고 이름만 가지고서 다니면서 엉뚱한 데서 돈이나 거두가고 그런 사람 말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이 원하면은 어디까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 자식들도 얼마나 잘 길렀어요. 딸 넷이 전부 선지자예요. 스스로 아버지가 본을 보이니까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복음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딸들이 전부 다 내 선지자예요. 이 딸들이 교회 전승이 아닌 큰일을 감당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말이 그래서 아마도 빌립을 더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순종하는 빌립, 겸손한 빌립. 애를 사마리아에 좀 더 앉혀놓으면 인기 자리에 딱 앉아있다 보니까 빌립도 저게 마음이 변해갖고 또 이렇게 주저앉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빌립 교만해지기 전에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엄지에서 20년간은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 후에도 평생을 이름 없이 사역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럼 빌립이라는 사람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내시 옆에 갔을 적에 어떻게 내시에게 가라는 말을 빌립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원어에 보면은 천사 뒤에는 성령. 아주 지금 오늘 여기 말이에요. 천사도 역사하고 하나님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하고 빌립도 역사하고 아프리카 황간도 역사하고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성경도 역사하고 하나님이 오늘 아주 그냥 이 장면을 연출해 내시느라고 애써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놨어요. 빌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게 열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빌립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들로 일러 가로되 How do you know?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심오하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근본 원리가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성으로 듣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 직접 본다 그러고 물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요. 그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실 적에 내가 즉시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밝아요. 특별한 거 없어요. 매일매일 말씀 보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적용해서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이렇게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귀와 눈이 열려 있었어요. 아침에 우리 저 베이스먼트 기도하려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고 바닥에 곰팽이가 여기저기 서러 있어요. 그거를 베이큐을 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의 방에,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그 방에, 우리가 그 방에 통 안 들어가서 매일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에 적용해서 사는 훈련을 안 해서 곰팽이가 잔뜩 들어가고 있으면 그 방이 얼마나 냄새가 날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방에 곰팡이가 서럽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매일매일 훈련해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거기에 꿇어 엎드려서 달고 닦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가서 행하는 사람은 곰팡이가 쓸 틈이 없어요. 발바닥에 곰팡이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걸어다니면 안 쓴다고. 빌립은 바로 이렇게 귀가 열린 사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립이 순종하는데 여러분 우리 아들한테 제가 종종 그럽니다. 재준아 너 저거 좀 가져와. 이게 꾸물꾸물거리고 있다고. 야 빨리 가져와. 아빠 조금 이따 가져갈게. 내 좀 딴 거 해. 야 이놈아 죄송합니다. 오비디언스는 순종은 즉시 해야지. 즉시 하지 않는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즉시 하지 않는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통찰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무디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불순종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적시 안 하면 불순종이에요. 꾸물꾸물하면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그새 상황은 다 바뀌어버립니다. 적시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영적 통찰력을 무디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탐심이요. 하나님 사마리아에서 내가 인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자리 잡았으니까 여기에서 좀 있어야지요. 그 욕심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중국 목사님이에요. 연세가 지금 이제 70이 다 되셨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그분한테 제가 바로 이 사도행전 강의를 그분한테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홍콩에서 CNMA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홍콩에서 그분이 나이가 27인가 8쪽에 1000명이 넘는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홍콩에서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이는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인기가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양반이 그러다가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는 중에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선교 대상을 인도네시아로 잡았습니다. 당시에 인도네시아는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에요. 이 양반이 선교사 될 사람을 1000명 중에서 훈련하겠다고 지원을 하라 그러니까 아니 아무도 안 해. 그래서 이분이 내가 간다. 홍콩에서 제일 큰 얼라이언스 교회의 당회장 자리를 버리고 혼자서 인도네시아 그 오지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분이 지금 제3세계 선교에 관한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인품이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사시고 하시는데 생활하시는 걸 보나 학교에서 그분이 교수직을 갖고 있다가 중국 교수, 이제 젊은 교수가 한 사람 와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요. 피오가 없습니다. 나이가 이분은 저 연세가 드셨지만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힘도 있으셨어요. 자기가 교수 자리를 사임하셨어요. 그리고 후배, 자기가 가르쳤던 후배를 그 교수 자리에 세워놓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 빌립 같은 사람, 저절로 옆에 가 있기만 해도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거물이에요. 성경에서, 세계에서 아주 알아주는 거물입니다. 그러나 전혀 교만에 빛도 안 드러나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똑같아요. 교수 시절이나 당회장 시절이나 선교사 시절이나 변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 통찰력이 무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고 삽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말이 빌립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했는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등장한 인물이 에티오피아 환관. 당시에 간다게라고 하면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에티오피아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의 엄마가 있습니다. 왕은 당시에 로버트예요. 왕은 신으로 간주해가지고 왕궁에 딱 가둬놓고 정치는 전부 엄마가 합니다. 에티오피아는 그래서 여왕이라고 표현하는데 간다게라는 게 바로 국모, 국모라기보다 왕의 어머니,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태후? 예, 태후. 예, 맞습니다. 태후. 중국의 서태후가 막 설치했죠.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이렇게 태후에 의해서 정치가 유지되고, 그래서 태후가 주위에 신하를 쓰려니, 남자, 달리 환관 아니고 잘못 살아가,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장관들이 전부 환관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입니다. 재무장관. 엄청난지. 당시에 애굽도 그렇고 재무장관이 사실은 국무총리 같은 겁니다. 대통령 같은 거예요, 사실은.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별난 사람이에요. 참 별나죠? 왜 예루살렘까지 가서 복음을 들으러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이 영예나 모든 물질적인 이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도 제대로 말씀을 못 배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이사야서 53장은 보면은 구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당연히 메시아, 구원주의 이야기인 줄을 누구든지 알아요. 근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갈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이 간절한 욕구가 있어서 가가지고 당시에 여러분 이 이사야서 롤 하면요, 이 양피지로 된 거고 무지무지하게 비쌉니다.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이 사람이 워낙 부자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지금 돈으로 하면은 어쩌면은 몇십만 불은 줘야지 되는 그런 롤입니다. 아무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은 아무나 갖고 다니지 않아요. 특별하게 당시에 성전에나 혹은 공회나 있습니다. 그거를 사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금을 주고 어쩌면은 자기 재산 중에 반을 주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걸 또 말씀을 깨치려고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읽고 갑니다. 얼마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이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까? 아니 사마리아에서 한참 바쁜 빌립한테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서 빌립아 예루살렘으로 해서 내려와라. 이 인기 좋던 빌립이 거기서 터덜터덜 그 먼지길을 그 사막길을 그 대학교 안에서 일주일 이상 걸어온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또 이사야서 53장을 하필 읽겠어요. 아까 제가 53장을 일부러 다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구약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험 많이 받아요. 너무나 애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확실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세기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것이 앞으로 오실 구원주 메시아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십자군 원정 축 생기고 하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앙숙이 돼버려요. 그래서 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부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 나오는 메시아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 아니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다, 아니면은 뭐 누구다, 온갖 걸 다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브루클린의 그 라바이, 지난번에 죽은 라바이 있잖아요, 머나켐, 그 사람을 얘기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하필이면 요때 그 복음의 골수인 정수인 53장을 읽게 하셨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을 또 마차 옆길까지 가게 해가지고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때 성령을 동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 동원하시고 성령 동원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스크롤 살 수 있게 또 입장 것도 동원하시고 이 간다게 이 환관에게 돈까지 주셨으겠죠. 그리고 나중에 복음 받은 환관에게 세례 받을 수 있는 물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우리의 소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사마리아의 그 수많은 영혼들도 소중하지만 대형 집회하느라고 예, 도시에서 큰 집회합니다. 빌리 그레엄 전도대에서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복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복음은 사실은 1대1로 여러분 전해지는 이 개인 전도가 실제 전도예요. 대중 전도에 가서 조금 마음이 돌아섰다가 금방 떠나는 사람 많아요. 제일 기본은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개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 전하는 자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네가 좀 알아라. 개인 전도 안 해본 사람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에 한 사람 들어오면은 아이고 저 친구는 왜 저런 사람이 들어왔지, 이제는 우리 좀 많은데 좀 안 왔으면 좋겠어. 교인 중에서 연약한 자가 있어서 문제가 되면은 저런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너 하나님 앞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 각자가 갖기를 원하시고 그 한 영혼이 전도될 적에 그 오는 엄청난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맛볼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이 땅에서 구원 받을 적마다 하늘나라에 종이 울린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종 울리고 잔치를 개설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목사님들, 저도 목사지만 하다 보면은 부흥회도 말이요, 큰 교회 가서 그냥 꽉 모이는 데서 한 번 그냥 설교하면은 한마디 하면은 아멘 하고 그거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같은 데 와가지고 몇 사람 앞에서 설교하라 그러면은 진이 빠져갖고 풀이 죽어서 말씀도 안 나와. 너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소중한 것이지 인원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명을 주든 두 명을 주든 열 명을 주든 만 명을 주든 백만 명을 주든 똑 같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세는 똑같아야 됩니다. 예수님 설교 중에서 여러분 제일 유명한 설교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설교하셨는데 성령에 대해서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창녀보다도 못한 여자 남자가 벌써 다섯 명이나 갈리고 이제 새로 한 사람하고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그런 여자 대낮에 쬐약볕에서 우물가에 올 수밖에 없도록 수치스러워서 다른 때는 얼굴을 내밀지 못하는 그러한 여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여자에게 우물가에서 앉으셔서 물을 달라 하시고 그런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를 통해서 수가성 전체 복음의 씨가 퍼지게 하셨어요. 사방에서 인기가 있으실 적에 특히 병치려고 하시니까 막 사람들이 애워싸고 예수님이 밀쳐갖고 갑니다. 맨날 예수님이 걸어가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왜 하도 주위에 둘러싸고 가니까 예수님은 또 밀려서 맨날 다니신 분이에요. 그 와중에서도 행렬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라는 장님 한 사람을 불러오셔서 손수 그 눈을 타치하심으로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 와중에서도 삭개오라는 택스 콜렉터 당시에는 세금 걷는 사람 로마의 수하로 세금 걷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더러운 자로 여기는 그런 삭개오 같은 사람을 삭개오야 내가 오늘 밤 내 집에 유하리라 그랬던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빌립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두 번째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최우선 사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지금 다급하신 것은 복음 전파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적에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셔서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아직도 더위 속에 끙끙거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질병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빨리 주님 오셔서 재림하시면은 내가 썩어질 육신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해서 모든 문제가 그때 해결되는데 하나님도 급하세요. 그래서 빨리 아프리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보세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떠나질 않아요. 사마리아에도 안 가는 사람들이 흑인한테 가겠어요. 유대인들의 이 편견은 말도 못하게 심했어요. 생각지도 못해. 사마리아는 그래도 잡종이요. 이들은 유대인 피하고 이방인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잡종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완전히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방 백성 그것도 흑인에게 저주받은 자손 흑인에게 안 가지요. 하나님이 사도들이 안 가니까 아까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음으로 핍박이 심해서 사마리아로 가게 했는데 이번에는 아프리카 흑인을 오게 하십니다.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신 거예요. 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게 했는데 아 이게 띨띨한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한테 복음을 못 줬어요. 그러니까 야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제목은 역시 사마리아인이라는 편견을 깨뜨리고 집사인데 하는 편견을 깨뜨리고 그런 부정관념, 고정관념을 다 깨뜨리고 이방인에 가서 과감하게 복음을 전구하는 순종의 종, 겸손한 종 빌립, 그 종을 동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쁜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오게 하셔가지고 이 한 사람에게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을 전하는 선구자로 만듭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로 이 사람 이름도 있어요.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전생에 이 양반이 돌아가가지고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퍼뜨려서 거기 초대 교회 목사 같은 비슷한 신분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을 알고 열심히 말씀 사모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천사를 동원해서, 성령을 동원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모든 상황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을 찾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빌립이나 이 에티오피아 환관 같은 사람들, 이 두 사람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은 뭐든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채널을 좀 맞춰야 돼요. 하나님 채널에. 하나님 채널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채널 5로 맨날 틀어놓고 계신데, 아니, 나는 맨날 11 틀어놓고, 하나님 왜 대답 안 하세요? 하나님의 채널은 가장 최우선 순위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영혼구원. 영혼구원이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동원하시든지 들어주십니다. 이 우선순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최우선순위가 만약에 영혼구원이 우선순위가 아니면은 여러분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먼저 그 우선순위가 영혼구원 우선으로 바뀐 사람은 먼저 준비 작업을 해야 됩니다. 빌립처럼 이제 채널을 5에 맞췄으면은 우선순위까지 맞춘 건 좋은데 이제 그 채널로 맨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매일매일 길러가야 돼요. 영혼군 하겠다는 건 좋은데 전혀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이게 전파가 안 맞아요. 랭귀지가 달라요. 나는 지금 한국말로만 자꾸 얘기하시고 하나님은 영어로만 얘기하신단 말이지. 근데 영어야 우리 그걸 좀 알아들으니까 모르는데 완전히 다른 랭귀지예요. 하나님과 말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랭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훈련을 하는 것, 가장 근본적인 준비 작업이에요. 이거 안 하고서 다른 것이 되기를 원하세요? No way. 두 번째는 빌립처럼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십니다. 맡길 적에 여러분의 신분이 뭐든지 평신도든지 집사든지 장로든지 목사든지 다섯 매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즉시 순종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말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말씀입니다. 안 된다는 고정관념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가리지 말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미국 와서 살면서 흑인들에 대한 편견이 끔찍하게 많습니다. 스페니쉬 계통 사람들에 대한 편견. 한국 분들이 그 사람들 부르는 호칭이 아주 나빠요.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보이러들이코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호칭, 멕시코 사람들에 대해서 부르는 호칭, 흑인들에 대해서 부르는 호칭, 그런 호칭으로 그 사람들을 부르면서 경멸하며 편견 가지고 살면서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게 잘해주기를 익스펙트하고 기대하고 산다고. No way. 인간은 영물이라 다 알아듣습니다.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믿는 자로 삶을 살다면 편견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영혼,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으로 누구든지 여러분이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가 누구든지. 그러할 적에 그 사람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사람. 아주 쉬운 얘기 같죠?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즉시 순종하는 사람.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아무리 내게 유리한 자리고 좋은 자리고 편한 자리일지라도 과감하게 떠나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언제라도 제공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어디에서건 제공하세요. 제공하시면 그때는 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뭘 전합니까? 이사야서 53장 말씀,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신경 매번 예배 볼 적마다 입에 달려서 줄줄줄줄 외웁니다. 그러나 과연 그 사도신경이 얼마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무치냐 말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냐 말이에요. 정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었냐 말이에요. 내 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나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 옛날 얘기처럼 부활절 되면 계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정도 아니냐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깨고 하늘과 땅의 모든 질서를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뒤바꾸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됐냐 말이지. 그것뿐 아니고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성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하늘에 계십니다. 천국에 계세요.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위해서, 나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 믿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뭘 걱정하시오. 하나님이신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 What to worry about? 바로 그런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힘없는 인간 예수. 그저 도덕 성인 군자처럼 소크라테스 맹자 공자 같은 그런 예수를 전하냐 말이에요. No! 초자연적인 예수. 하나님으로서 예수를 전하는 능력의 예수. 이 시간도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빌립 같은 놀란 능력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비록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의 타이틀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전도자, 여러분 전도자라고 표현했는데 이반젤리스트, 복음 전하는 자.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의 은사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에반젤리스트,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미개척지에 가서 예수 이름을 전함으로 그곳이 천국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전도자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내가 호칭이 어떻게 불리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 아무개로 불러주십니다. 그럴 적에 이 땅에 사는 삶이, 여러분 자식도 잘 돼요. 그런 사람은 자식한테 본이 됩니다. 자식들도 경건한 자녀들로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부르실 적에 할렐루야,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적마다 한 번씩 얘기하지만 죽을 적에 그렇게 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믿음이 확실한 사람, 내가 당장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것도 빌립처럼 엄청난 면류관을 천국에서 받았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아름답고 고귀한 하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적에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모든 상황을 바꾸면서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십니다.